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책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주로 신학 전문 서적들 그리고 경건 서적 가운데서도 약간 생각을 조금 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을 주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도들이 조금씩 저희 책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송태근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 주시는데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말로만 듣던 우리 한국 젊은이 선교회 요람인 삼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를 늘 하고 있고 또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딱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투성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위에서 오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일반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것이 설교든 간증이든 혹은 평상시 신자들 간의 개인적인 대화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뜨겁게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심지어 산기도까지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더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폐는 만일 이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의 주도권을 사람이 쥐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을 마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특별한 권리, 권한, 능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대우하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2, 3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길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도 역시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나의 문제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사실 얼마나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겪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상처와 좌절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한꺼풀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영적으로 위험하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서 예수 믿은 지 47년인데요. 제가 목회는 담임 목회만 19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꽤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고 또 실제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차츰차츰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열심히 절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자의 신앙적인 질적인 문제,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질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어서 해결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질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간절하고 절절하고 뜨거운 기도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B 혹은 C 그룹의 사람들은 인생을 좀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대충 여유 있게 한가롭게 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의 심리적이고 기질적인 특성상 상당히 낯설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고난 선천적인 차이들을 애써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획일화, 평면화시켜놓고 단 하나의 기준, 다시 말해서 뜨겁고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자의 기도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넌센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의 소원을 성취해라.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의 문이 열릴 때까지 너의 주장하는 바를 결코 타협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은근히 많이 강요받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정당화시키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악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 중동의 한 마을에 해가 이미 오래전에 서산으로 넘어가서 어둠이 깊이 깔린 그 야심한 시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불쑥 손님 하나가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래전에 알고 있는 어떤 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손님을 얼떨결에 맞이하기는 했는데 집에 손님을 접대할 음식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옆집을 찾아가서 옆집 문을 두들겨서 간절히 간절히 사정해서 마침내 음식 일부를 얻어가지고 와서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손님을 접대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례하게 음식을 요구하는 이 태도가 전혀 용납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워낙 그 부탁하는 꼴이 워낙 그 부탁하는 형세가 너무나 애절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서 마침내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주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합니까?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조차 바꾼다. 간절한 기도는 잠자고 있는 하나님조차 깨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그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한국의 홍아무개라는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가 12월 달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12월 달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전쟁서를 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죄악이 너무나 큰 나머지 반드시 12월 달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자기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현재까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전혀 믿지 마세요. 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저처럼 군대를 장교로 갔다 온 사람은요. 예, 12월 달에 전쟁하려면요. 지금쯤 남북한 어느 한쪽에 전쟁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예.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에서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조차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조차 바꿀 수 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다.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절절하고 애절하고 끈질기고 악착 같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5000년 역사 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재화되어 있는 우리 한민족의 한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그런 개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간청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명예를 지키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명예를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작년 2013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을 해갔고요. 요르단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난로 60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3개월치 가스, 석유 가스통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현금으로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친구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아무 조건 없이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불쏘 현지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만을 따라서 가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놀랍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놀랍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르단에 나와 있는 한 500만 명 되는 그 시리아 난민들, 예,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이제 만나서 그 일부 가정을 방문해서 예,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난로를 전달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요르단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정말 독특한 이 중동의 손님 접대 문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요르단에 와 있는 이 시리아 난민들은 사실은 유엔에서 한 달에 30불 혹은 40불짜리 쿠폰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 쿠폰 갖고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그것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열악합니까? 30불, 40불, 우리 돈으로 뭐 한 3, 4만원인데, 그걸로 한 달을 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가정을 가든지 간에, 그 집에 일단 약속이 돼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단순히 그 집 식구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친지들을 총동원해갖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무릎 꿇고 앉아갖고 손님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손님의 모든 말에 일거수일투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손님이 왔다고 음식을 접대하는데, 이야, 예, 거의 뭐 자기들 한 달치 쿠폰을 다 예, 탕진하는, 예, 소진하는 그런 정도의 음식을 이렇게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되냐 그러면은, 예, 화장실이 저기 있으니까 쓰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가서는 그 사이에 또 화장실 청소를 한번 다 해놔요. 아주 손님 접대가 특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동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수치와 명예 문화에서 비롯되는 손님 환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가정 혹은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접대를 하면은 그것은 개인의 수치, 자기 집안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을 전체의 부끄러움, 수치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와 명예의 전통,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분한 천사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뛰어와서 그 천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천사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낯선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원하시면은 저희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발도 닦으시고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과객에게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동 지역에서 수치와 명예에 관련된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밤중에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어떤 일을 위해서 당사자인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이웃집 사람조차도 아이들이 깊은 잠자리에,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야심한 시간에도 한마디 불평이나 투덜거림이나 원망이 없이 기꺼이 일어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약속 없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손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간청해서가 아니라 애절하고 절절하게 음식을 요구하는 그 처량한 눈빛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 그 집 주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손님도 대접할 줄 모르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낙인이 찍히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산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 부분을 거기에 할애하고 배정해서 열렬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지극정성에 탐복해갖고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염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는 이름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단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사그러든 것 같은데요. 한때 우리 저기 그 부모님들 가운데, 신혼부부들 가운데 자기 자식들 이름을 한글로 져준다고 그래갖고, 예, 아롱이, 초롱이, 뭐, 한참, 예, 그런 이름 짓다가 나중에 막 개명하느냐고, 그쵸. 예, 어렸을 때는 아롱이, 초롱이가 괜찮은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아롱이, 초롱이 굉장히 이상해갖고 이게 개명을 하느냐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가볍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시대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물의 존재 자체예요. 실체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값어치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살아야 되는 모든 이유가, 존재의 근거가 이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증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책임은 양 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양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늑대와 이리와 강도의 손에서 자기 양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는 목자는 무능하고 악한 목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는 목자는 그 자체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평판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평판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평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최민순 신부, 돌아가신 최민순 신부는 시편 23편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운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돋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걸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명예, 자기 평판, 자기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셔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명예와 평판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잃어버리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적인 뜨거움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과 평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갈멜산 대첩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당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 850명이 갈멜산 꼭대기 정상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 내용은 각기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인 혹은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람과 폭풍의 신입니다. 중동 지역, 사막과 광야로 구성된 이 지역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농사를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바람과 비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종교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농사를 잘 지어갖고 농사에 필요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와서 농사를 잘 지어갖고 한 해 동안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생존 본능이 적극적으로 투사되어 있는 그런 종교인 것이에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바람이 불고 막연히 비가 내려오고 이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아예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술적인 어떤 그 상징과 신호와 힘을 부여해갖고서, 예, 신 자체를, 종교 자체를 자기들이 통제해갖고 자기들의 생존 욕망을 관철시키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내적 욕구가 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사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릴 것이냐, 야훼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릴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먼저 바알의 사제들이 바알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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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단 주변에서 미친 듯이 막 뛰어놀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 엘리야가 옆에서 이제 막 놀리죠. 조롱하죠. 니네 신이 바빠갖고 기도를 못 듣나 보다. 니네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니네 신이 어디 외출 갔나 보다. 신방 갔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열도 받고 막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동원해갖고 자기들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점점 갑니다. 해가 이제 서산으로 막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타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제단 주변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거의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그렇게 날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돌을 다시 정성스럽게 쌓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제단 수축된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갖고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모든 나무마다 물을 흠뻑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흠뻑 붓으니까 이 물이 제단을 차고 넘쳐갖고 그 주변에 있는 도랑에까지 꽉 찹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알의 사자들처럼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중언부언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미친 듯이 날뛰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밤을 지새워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분명하게 단 한 가지 문장을 놓고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에게, 아합의 치하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진 이 민족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말 저 말 보태고 보태고 화려한 수식어를 더하고 많은 시간을 끌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을 조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극정성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따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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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언하고 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약에서 풀어줍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나 너희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충분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서 설명해서 이 말이지 구약에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용법대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애통하게도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발음은 하나님인데, 발음은 야훼인데 부르기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제가 바알은 어떤 종교라고, 풍요와 다산의 종교, 성공과 출세와 자기 성취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불러서 결국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종교, 이게 바알의 종교예요. 오늘 한국 개신교 안에 이런 신앙 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전에 남편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오전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 하고도 산 기도도 합니다. 기도원마다 용하다는 예언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는 이런데 다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은 자기 욕망,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인생의 꿈, 자기 이 세속적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언하고 부언하고 중언하고 부언하고 더 많은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칼과 창을 동원해갖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돈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예, 헌금이 전부 그런 식으로 변질돼갖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신자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젊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 그 근본적인 프레임이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과 정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기도할 때는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렇게도 수개월, 어느 해는 한 1년 가까이도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보통의 신자들, 보통의 목사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체험들도 저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기도해보지 않은 목사가 아 길게 기도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평균적인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훨씬 더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화려하게, 끈질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정체성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반석, 가장 근본적인 기둥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명예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됨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알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내가 거기다 들이대미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 그 자체이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여러분의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신 그분의 심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 힘이 자꾸 빠져야 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가 힘을 주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힘을 주라고 가르쳐요. 힘을 주라고. 너의 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자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실력, 자기 스펙,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의 사제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난장을 벌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천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파스칼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천에다가 무슨 글씨를 써갖고서 이렇게 양복 안쪽에다가 실로 꼬매갖고서 붙여놓고 평생 그 글씨를 몸에 지니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파스칼이 살아있을 때는 파스칼이 그런 글씨를 몸에 지니고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파스칼 몸의 안쪽에서 파스칼이 그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어떠한 믿음과 정신과 소망으로 살았는지 그 이 안쪽에 있는 그 천으로 이렇게 써갖고 실로 꼬매놓은 그 문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죠. 거기 그렇게 적혀 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파스칼의 하나님. 여러분, 파스칼의 이름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아무개의 하나님. 2014년도 10월에 모순과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드리워진 이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를 보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 종교의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3폰지 4폰지 몇 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오늘 그런 무기력하고 비참한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 실존에 그 실존을 드러내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거기다 한번 갖다 넣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아무개의 하나님 온갖 상처와 문제와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점철된 나 아무개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곳 삼일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이 귀한 시간에 단위에 서서 못나고 어리석고 어줍잖은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꾸며낸 하나님, 내가 가공해낸 하나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곳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로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주여, 저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주님의 광명한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과 참된 약속을 확증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주일 저녁 되기를 원하오니, 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탐욕,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이상들, 우리의 모든 욕망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생해지는 모든 범죄들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사오니 주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너무나 못나고 어리석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하실 만한 그 참된 믿음과 그 작은 정성과 진실한 마음들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영의 소원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더 기쁜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는, 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영적으로 한 차원 더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많은 아픔과 문제와 괴로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밤에 만나 주시옵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인 것과 묶인 것과 결박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자유가 이곳에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밀삼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성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시즌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밀하고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안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세상에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정사와 권세들을 통제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삼일교회와 삼일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